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예로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브로 섬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통로되었음의 유일한 증거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공명심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계시기에 당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지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우리인 외양간의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빈민의 삶을 거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제 아내가 남편인 제 심정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아내와 제가 각각 다른 두 지체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제 아내 안에 제 아내가 제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제 삶을 통해 제 아내를 보게 될 것이고 제 아내의 언행을 통해서 저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기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뵌 것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첫 번째 기항지였던 살라미를 출발해서 그곳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서쪽 항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당시의 로마 총독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는데 바 예수는 총독의 측근이었습니다. 우리말 마술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고스는 박사, 무당, 점성술사, 해몽가 등의 뜻을 지닌 단어로서 이를테면 바 예수는 마술을 행하고 점을 쳐주는 일종의 점쟁이인 셈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이었는지는 자칭 바 예수라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 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 이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바 예수가 자신을 바 예수로 칭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자 예수임을 사칭하는 거짓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자기 자신을 암흑의 도사라고 내세우는 것보다 더 심한 경우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심한 거짓 선지자 점쟁이를 자신의 측근으로 옆에 둔 총독은 좀 유별나거나 아니면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유명 점쟁이들은 성업을 이루고 있고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니 별자리 운세니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시철이나 선거 때가 되면 점쟁이 집은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성술사의 조언에 따라서 매일의 일정을 짰던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위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 점쟁이들이나 점성술사가 더 명성을 떨치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점쟁이를 자신의 측근으로 두고 있었던 총독은 유별나거나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질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어리석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소문을 들은 총독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한번 드러나 보자는 지혜로운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영적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잡신들을 섬기는 다신 사회였고 구브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체 누군지 한번 알아나 보자는 지적 호기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총독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바나바와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만큼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 앞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 복병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였습니다. 바 예수는 엘루마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헬라어 마고스를 외래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바 예수는 자신이 신통력을 지닌 점쟁이임을 과시하기 위하여 엘루마라는 외래어 이름을 별도로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점쟁이 바 예수가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꾼으로 나섰습니다.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요 진리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원문에 사용된 동사 디아스트랩호는 왜곡하다는 의미입니다. 바 예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쪽 총독이 그 말을 믿지 못하도록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동안 총독 곁에서 각종 이권을 누려왔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측근이었던 바 예수는 전혀 총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의 측근이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총독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이 그 이후 결과를 밝혀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바 예수에게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함과 동시에 바 예수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칭 구원자임을 자처하던 바 예수가 갑자기 어둠에 갇혀 자기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알아보자는 지적 호기심을 뛰어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까지 찾아가서 생면부지의 관계인 총독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까지 하는 바 예수의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 그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하지 않는 정의는 폭력일 뿐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한 사랑은 도리어 인간을 망치는 마약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 정의의 또 다른 모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속박에 갇혀 있는 총독에게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를 무너뜨리려는 바 예수의 불의를 물리치고 그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 9절에 의하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도록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면 바울이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손 안에 갇혀있는 총독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 총독을 구원해내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불의를 그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제지했습니다.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의 불의를 물리치시려는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불의 그 자체는 미워하시지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의 시력을 잃게 하되 완전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얼마 동안만 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을 무너뜨리려는 바 예수의 불의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 예수마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들먹거리던 바 예수가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만 한 총독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가 졸지에 시력을 상실한 장 본인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그 이후에 시력을 되찾은 다음 허황한 거짓 선지자의 삶을 떨쳐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 9절에서부터 성경이 바울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본문의 사울은 그 초대왕 사울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사울로 지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사울왕과 같이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였을 것이고 자기 이름에 걸맞게 유대교의 걸출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젊은 시절 사울의 꿈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바울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외에 로마식 이름 바울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힌 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한결같이 바울을 사울이라고만 불러왔었는데 오늘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그를 칭한 이후부터는 바울을 성경은 초지일관 바울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 9절이 성경 속에서 사울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단어는 작다는 의미로서 멈추다, 단념하다는 의미의 동사 파우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본문 9절에 이르러서야 성경이 그를 바울로 부르기 시작하고 이 이후 초지일관 바울로 부르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울이라 부르면서 자신을 큰 인물로 여기고 있는 동안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그의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티끌보다 더 작은 바울임을 절감했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지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문 속에서 총독 서기요 바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바 예수마저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동시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달여 전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 대한 취재 기사가 모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에서 갑자기 교보생명 대표직에 오르게 된 그분은 제일 먼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교보생명이 없어져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것이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교보인의 비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보험의 요체는 사랑과 정의고 윤리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경영은 모두 이를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사람이 미래의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기업이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업을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과 정의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기업을 통해 그 양자를 모두 구현하려고 애쓰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 기업인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훈훈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의에는 둔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의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아니한 인간의 정의는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 사람의 편을 나눌 뿐 이 사회와 민족을 결코 통합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반문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셨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에 이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이 세상이 무엇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만약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결실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성령님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다. 그동안 스스로 큰 자라 여겨왔던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빛 속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티끌보다 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의 빛 속에서 작고 작은 바울들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꽃피우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어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크다고 착각해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지극히 작은 바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동행하게 하시어 우리의 사랑이 도리어 사람을 망치고 세상을 허무는 마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위해 불의와 맞서되 그 정의의 토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정의가 사람을 분열시키고 죽이는 폭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을 언제 어디서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없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